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제 시선을 끄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5절 중간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 어루만지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단어 아닙니까? 굉장히 감사한 단어죠.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와서 조용히 해. 나를 좀 어루만져 줄 때, 내 등을 좀 이렇게 두들겨 줄 때, 그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위로가 되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 표현하지 않아도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해 줄 때, 그때 위로가 됩니다. 그 미움과 화난 감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이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 이 어루만짐은 바로 이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그러니까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행동, 그 강력한 표현의 방법이 뭐냐면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뭘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들 다 이 본문은 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다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간단히 오늘 본문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정말 국가적 재난의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주 설전을 펼치는데 논쟁을 펼칩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 원인의 문제를 놓고 서로 같이 설전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얘기하기를 농경의 신 바알신이 진노한 까닭이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영적 대전투는 뭐냐면 누가 참신이냐 바알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하는 결판을 내기 위해서 대결투가 치러지게 됩니다.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 850명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그래서 850명이 그 갈멜산 꼭대기에 딱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구경삼아 야 도대체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850명의 이 제사장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막 뭐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막 자신의 힘을 막 신을 부르면서 막 합니다. 방법은 뭐냐면요 방법은 소가지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제단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놓고 자기의 신을 부를 때 그 신이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인정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850명의 제사장들이 빡 소리를 치고 하루 종일 온종일 시름시름하고 막 자기 신을 불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기게 파라고 합니다. 기게 파라.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라. 이 나무들을 다 흠뻑 적시도록 제단에 이 재물들이 흠뻑 적도록 물을 부어라. 그것도 세 번씩이나 시킵니다. 세 번씩이나. 갔다가 물을 흠뻑 부었는데도 또 부족하다는 거죠. 가서 또 부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 하니까 도랑에 깊이 팠던 도랑에도 물이 흥건하게 가득 차 있고 당연히 제단 제물에 다 물로 다 흥건하게 다 적셔져 있는 거죠. 백성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로 임해 그걸 확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엘리야가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저 밑에 갈멜산 저 밑에 기손 시내까지 도망치고 있는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와, 대단한 용맹스러움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선지자 엘리야. 대단한 파워, 능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용맹함도 있었어요. 그 85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답답함이 속 시원하게 풀리듯이 비가, 큰 비가 내립니다. 와, 이 정도 되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이 잔뜩 오른 이 아합 왕이 그 당시 잔인하고 타락했던 자신의 부인이었던 왕후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세벨 이 여인은 시돈 땅의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만큼 그는 바알 신으로 완전히 충만했던 삶이었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산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 엘리야의 실수가 뭐냐면 그 협박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안에 쑥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서요, 왕 앞에서 설전을 펼치다가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850명과 싸워도 끄떡하지 않았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850명을 그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 죽였던 자도 엘리야입니다.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한 사람이 건넸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고정되었던 영적 시선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을 때는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850명의 제사장이 있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이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3절 전반절에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얘기합니다. 이 악독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14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4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단숨에 도망칩니다.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요.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한때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용맹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이요.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담대했던 믿음도 확신도 능력도 다 사라지고 그저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철행한 신세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고 하시면요 막 힘이 쭉 빠집니다. 아, 내가 또 말씀 뭘 잘못 전했나, 뭘 또 이렇게 뭘 또 틀렸나, 이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순식간에 도망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질병, 죽음, 사고, 자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은요 허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만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가져다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시선만 고정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절망이라는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절망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이 꺾여서 더 이상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절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운이 꺾여서 더 이상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절망이에요. 엘리야가 절망에 찾아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두 가지 절망에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가 약해 있을 때, 막 기진맥진했을 때, 막 850명과 싸우고 850명 가서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막 할 때, 열정은 있었지만 이제 힘이 쭉 빠져 있을 때, 기진맥진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소리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의 처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나, 이런 처지를 보니까 절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3절 전반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지요. 하나님, 한때 대단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명을 좀 거둬주소서. 천하의 엘리야가 이 정도까지 절망한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제 생명 거두소서. 여기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조상들은 뭐예요?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다. 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게 더 낫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요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왔다는 것은 살기 위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넉넉하오니 얘기해요. I have had enough,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had enough, Lord. 무슨 얘기예요?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치 사춘기 아이가 반항하듯이 나 밥 먹어 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 잠만 잡니다. 인생 포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춘기 아이가 화가 나면 나 밥 먹어 하고 엄마한테 화를 내죠. 누구 손에요? 지 손에요. 지 손에. 그런데도 나 밥 먹어 하고 밥 먹어요. 불쌍하죠. 지금 엘리야가 그겁니다. 나 밥 먹어. 화가 막 났어. 아무것도 아직 인생 포기한 것처럼 그냥 다 누워서 에이 모르겠다 이라 모르겠다 잠만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야, 네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 실망했다. 너 실망했어.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너를 쓰고 사용했는데 야,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 성공한 승리한 엘리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엘리야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히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상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상함을 두 번씩 반복하며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그 다음에 일어나 먹어라. 먼저 그를 어루만지며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의 지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그를 책망한 것도 아니고 난 너한테 실망했다. 네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참 실망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안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그동안 애썼다. 애써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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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곁에 와서 어깨 두들기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잘했어. 조금만 힘내자. 잘했어. 어루만져주면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도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도 도망칩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돼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서 그냥 어깨 두들겨주고 어루만져주면서 그 마음 이해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 먹어라 얘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있어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화가 났을 때도 밥 먹어라. 마음이 막 상해 있을 때도 밥 먹어라. 막 아플 때도 밥 먹어라. 뭐 맨날 밥 먹으래요, 엄마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화를 내더라도 밥을 먹어야 돼. 야, 아프더라도 밥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밥. 그런데도 화를 내고 나 밥 먹어 외치는 그 자식들 앞에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야 돼. 왜요? 사랑해요. 사랑. 그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밥 한 숟갈 먹이려고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너무도 자상하게, 너무도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너무도 친절하게 일어나 밥 먹어라. 어떤 절망이 와도요,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안다면 절망에서 우리 희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했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했어, 어깨 두드리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시며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얘기합니다. 와, 너무 자상해요. 하나님이 너무도 자상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도 또 쓰러지죠.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엘리야의 절망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상처, 아픔, 절망이 쉽게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그 먹은 것,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절망이 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엘리야를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음식을 주십니다.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표현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표현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째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또다시 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하면요,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밥 먹기도 싫습니다. 먹기도 싫습니다. 아무것도 귀찮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와서. 그때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지나고 보면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또 다시 내게 와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어찌 보면요, 믿음 없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야지 무슨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일어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요, 그런데 이 음식물은 누가 공급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히브리어로 베코아흐라고 하는데, 이 베코아흐, 힘의 안에서, 힘 안에서라는 얘기인데요. 이거예요.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끔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가끔인데요. 누군가 갑자기 초인종, 저희 집에 초인종을 딱 눌러요. 나가보면 이렇게 피자가 딱 놓여있어요. 이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까지 손수 배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얼마 아닐 수 있어요. 피자 한 판 뭐 가치 얼마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요, 검정 봉다리에 상추 한 봉다리 있어서 저희 문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 상추 가격으로 치면요 얼마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안에 담겨있는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를, 이 부족한 목사를 생각해서 보레도 하나 나눠 먹으려고 그 상추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 새벽에 거기다 갖다 놓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의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백아흐,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힘을 의나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은요, 하다가 재미없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아, 이제 아무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 호렙의 산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아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하는 삶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는 뭐냐? 그것은 탈진되었던 자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탈진되었던 자를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본문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도 망각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위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먹는 것도 귀찮다, 그냥 누워만 있겠다, 이대로 죽겠다, 이런 거예요. 이대로 죽겠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유약하고 너무나 신앙인답지 않은,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뜨거울 때는요, 비전도 있고요, 사명도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탈진이 되면요, 막상 번아웃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싫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도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비전, 사명. 여러분, 이런 때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요, 가만히 하나님 만져주심을 사모하세요. 기다리세요. 뭘 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제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탈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생명은 보장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붙드는 한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 보장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느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널드 시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너무 귀한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한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데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거대하고 거창한 목표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붙잡는 것,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번아웃되어서 탈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다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병든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곧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절망을 벗어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탈진의 상태에서 다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멜산 위에서의 승리도 경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애석하게도 노뎀나무 아래에서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탈진의 상태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친밀한 하나님을 힘입어 두려움도 절망도 탈진의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요즘 우리 주변에는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임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금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분 계십니까? 아니 이미 쓰러져 다 포기한 채 그저 잠들어 계신 분 계십니까?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죽기를 청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인생의 회복자요 각 영혼의 공급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새날을 사모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순식간에 무너져 두려움과 절망의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갈멜산 꼭대기에서 승리한 엘리야만을 보고 웃으시는 승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나약한 엘리야에게 다가와 너그러이 어루만져 주시는 실패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완전히 탈진되어 큰일이 아닌데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또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문 닫고 숨고 있을 때 다가오시어 괜찮아. 괜찮아 하시며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